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 말씀을 자동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성령께서 비추시는 조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만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불러오셔서 한 사람도 주의 말씀에 비껴가지 않게 하시고 문의 안으로 남아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신자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음의 도리만을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경륜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다름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라는 말씀만 하시고 실제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는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구원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 사역의 효력이 택한 자들에게 발생되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중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오셔야만 돼요. 성자가 성신하기 전에도 계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은 언제나 존재하였고 성자도 언제나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자가 존재하시기만 하고 실제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치르신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루지는 객관적인 구속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비록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도 존재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오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적인 의미에서 구원사건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서 증가하고 있는 바대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사랑하여 결혼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육체뿐인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냥 육체뿐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체뿐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성경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본질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물리적 속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익힘으로 생겨난 그 영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데 안타깝게도 인생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알릴 수 없는 상태를 만드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죄값이 지불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어주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언급하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는 성령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존재론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적인 측면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경륜적 측면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이미 활동하고 역사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 객관적인 사역의 바탕을 둔 이 성령의 역사는 없었던 것인데 바로 이 구속적인 또 경륜적인 측면에서의 이 성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중생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적용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구속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측면에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이 육체뿐인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간의 죄값이 지불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측면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샤머니즘적인 신앙 칼날을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깊이 뭐 들어가서 뭔가 신과 신인 합의를 이루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방언을 해가지고 뭐 정말 세상도 없고 나 자신도 없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병고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성령께서 왜 존재하였으나 다시 오셔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성령의 이해를 갖고 있고 그런 식의 성령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다소 신비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신앙생활은 그의 신학 자체가 신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예수리자의 구속사건이나 예수리자의 중보사역과 분리해서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성령에는 반드시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성령이 왜 오셔야만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령의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가운데 성령이 주어졌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죠? 바람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시각과 청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건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오셔서 이제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뒀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는 말씀으로 성령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세 부류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분은 구약 성경이 보내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자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물을 내었던 모세가 보내리라고 말씀한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은 구약성에 보내리라 오리란 바로 그 선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는 세상에 오실 뭐라 그랬죠? 선자라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 단어는 동일한 메시아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부류는 선지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소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아니 동일한 분을 염두에 두고 그냥 그가 선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 부류는 그리스도라 한 부류는 선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도대체 이들의 이해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그들은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구별되는 존재로 이해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성경 읽어보시면 그분이 선지자다라고 말할 때 그 선지자가 반드시 우리가 믿는 메시아라는 뜻으로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뜻으로 그냥 단순히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왔던 그런 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부류의 추측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이었죠.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부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니까 그리스도는 절대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증거가 그렇지요.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가 유다의 베들레헴에 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을 때 서기관들을 불러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정보를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갈릴리 출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사셨죠.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사셨죠. 이 사실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출신 지역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들이 몰랐을까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굳이 마태라고 하는 복음서 기자가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마도 이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으로 알고 있는 이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사도 요한이 43절에서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쟁론이 되었다는 말은 찢어졌다, 분열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하고 또 어떤 무리들은 이제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넘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면 실제로 무리들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과정은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에 속한 초월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이 일이 물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초월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인류는 근본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따라 인류가 나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오 검을 주려 왔다라고 말씀했죠. 바로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자들, 어떻게 우리와 동양 사람이, 어떻게 우리처럼 엄마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각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주라고 하는 개념을 지식으로는 갖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믿기보다 사실은 인생의 각종 어려움의 문제를 타개해 가는데 도움을 주는 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예수께서 그분이 구속주라고 하는 이해를 가진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기독교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복음을 믿는데 왜 저렇게 각 사람들이 믿는 방식이 저렇게 다른가? 왜 한 가지 사건을 두고 해석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6장에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나타났죠. 7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각종 표적들은 예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는 크게 관심이 없고 내가 믿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무엇으로 하나되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을 풀어가는 해결 방식도 다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복음 공동체죠.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배제하고서 교회를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달라지면 교회를 이루는 방식도 다르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방식도 다르게 될 것이고 또 교회가 목표로 하는 지향점도 다르게 되어서 어떤 교회는 너무 지나쳐서 마치 무슨 윤리 도덕을 강론하는 학당처럼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각종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마치 구제기관, 구호기관과 같은 그런 기관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따지고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각기 다른 이해와 반응은 이런 각기 다른 이해와 각기 다른 주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자기 주장을 펴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더 적극적 반응을 보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런 시도들은 이미 예루살렘 주민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못마땅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미혹되었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장 예수님을 잡지 못했죠? 네, 여기는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그것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도 면밀하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45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한 일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고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너희가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했느냐라고 책언을 했습니다. 평소 이 아랫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바도 이들은 레위인들이에요. 이들은 종교경찰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뜰에서 무수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분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웬만한 유명한 랍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변명을 했는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가르침의 자세, 모종의 신적 권능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으나 제압할 수 없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죠. 그때 가로유다와 군호를 짜가지고 서로 사인을 다 짜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면 우리가 잡겠다라고 말했죠. 그때 주님께서 내로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나가 자빠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아랫 사람들이 자신이 명한 바대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책언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도 혹시 예수께서에 의해서 미혹된 자가 있느냐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살기를 원했고 백성들의 지지와 성김을 그들의 생활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점점 대중들의 마음이 자신들로부터 떠나고 예수님에게 돌아가게 되어지자 위기를 느낀 나머지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이들이 얼마나 일반 백성들을 미혹했는지를, 일반 백성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은 율법이나 장로의 유전을 제대로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된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신학, 우리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에게 미혹된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미혹에 너희들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결코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일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이미 다 읽고 있었고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예수님에게 미혹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처럼, 즉 자신들이 아는 것처럼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너희들이 율법에 관해서는 우리와 같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동이 그처럼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해서 그들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그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로 이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말은 너무 지나칩니다. 일반 대중들을 무시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주 선언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저주를 하지 않아요. 사안을 잘 살펴서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저주선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리스도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분을 선자로 믿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무지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 역사 안에서도 반복이 되었죠. 어떤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부들이 라틴어로만 이야기를 하고 자국어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일반 성도들은 어떤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국영권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압니까? 특별히 그들은 계급제도를 강조했지요? 그 계급제도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떡과 함께 잔도 취했지만 일반 신자들에게는 떡만 주고 잔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편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민 정책을 편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간혹 일어납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칼빈이 니고데모파에 대한 변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니고데모파를 네 부류로 소개하면서 한 부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복음의 빛을 어느 정도 비춰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비춰주지 않는 그런 성직자들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랬을까요? 말씀을 알려주고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그들이 올바른 복음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인데 그들 자신이 올바른 복음에 기초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상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들의 잘못과 치부가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면에서 신학이 보편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책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성경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이 일에 사실은 목회자가 볼 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이 볼 책이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든지 아니면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책이든지 다 사실은 다 일반 성도들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이처럼 타락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런 율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성직자 혹은 목회자만 사랑하지 않고요. 일반 신자들, 일반 성도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이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공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자녀에게 공통적이다. 누구만 특별히 깨닫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에서 살펴봤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든 자녀는 그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말은 성부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 없이 진정한 하나됨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록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다소 옹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 무리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극단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이나 28장 15절 말씀대로 똑같이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왜 그랬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민중들이 예수님에게 미혹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목회자든지 혹은 말씀 사역자든지 간에 단속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는 누구든지 간에 그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 그 다음에 더 나은 스승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점점 자라나면 선생님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비록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신앙 안에 자라나긴 했지만 만약에 그분이 교회 안에 더 좋은 선생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비록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지만 만약에 자신들보다 더 탁월한 선생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 사역자는 모름지기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중매쟁이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만드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자라고 지금 막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정도는 다르겠으나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런 일이 난다면 또 목회자 중에 이런 식으로 각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사기꾼이죠. 마치 압살롬처럼 잘해주면서 그 마음을 구슬려서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말씀사역자, 진정한 화목의 사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왔던 무리들이 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너희도 미혹됐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 이런 상 가운데 사실은 누가 어떤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억눌리는 분위기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유대 지도층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의 신분을 우리는 세 가지로 알고 있죠. 그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요. 그는 랍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자신들 가운데 이탈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얼마나 문단속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생각하면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지 이해가 되지요.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데 자초지정을 물어오는 부모들이 내 자녀한테 가보라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내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공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옹호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 나선 사람이선데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니고데모는 침묵을 깨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선언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을 소환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그 연유를 파악한 다음에 이런 저주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절과 신명기 1장 16절에 나오는 율법 규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적어도 두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만 그 고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 대한 유대 문헌인 미드라시에 보면 피고의 입에서 나오는 탄원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재판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 보면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이전에 개역성에는 피고의 말은 원고와서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유대 당국자들의 일 처리 방식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불러서 물어보지도 않고 신문도 하지 않고 저주선을 내렸습니다. 물론 비록 그들은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빌립의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는가? 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와서 보라고 말했죠. 이런 빌립의 제안을 적어도 나다나엘은 받아들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저주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데 그 하나의 아이러니가 무엇인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자처하는 그들이 율법 규정을 어겼다는 거죠. 마땅히 율법 규정에 따르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율법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메시아를 정죄했다는 것은 그들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보다 더 완고한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KTX를 타고 마산에 내려가서 회를 먹고 올라왔습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은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저희 동기회 모임이 제가 다녔던 제일문창교회 그 졸업한 친구들이 한 20명 되는데 37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KTX를 타고 내려갔다가 밤 2시에 올라왔는데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 사이 근본적인 신뢰감이 구축되어 있을 때는 제가 잘못된 말을 해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이 상호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역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각종 사건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일들, 오병의 표적들, 절기 때 올라오셔서 절기에 걸맞는 말씀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적어도 일반 대중들이 보였던 그 자세, 적어도 그리스도가 아니냐, 적어도 선지자가 아니냐 라는 정도의 자세와 태도는 보여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들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엎어놓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자세와 태도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예를 갖지 못했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일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에는 기가 막히게 이런저런 변명들을 들이대면서 바른 교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6장의 내용을 살펴본 바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떠했습니까? 그도 똑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3장에서 등장했지요. 밤중에 예수님께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라도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랬던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한 이 말은 신앙 고백과 분명한 신앙 고백과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유대 지도층의 억지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점에서 니고데모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유대 지도자는 중대한 실수와 잘못을 범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추석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칼빈 외에는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변호하고 있으나 지극히 조심스럽게 한계선 안에 머물러 있다. 그는 자신을 소신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 완전한 헌신을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의외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출애를 당하는 거예요.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면 모슬렘 교도들 가운데 만약에 개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기 여동생이 개종했다. 오빠가 쳐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당시가 바로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이런 상황 안에서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나섰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니고데모에 대하여 옹호적인 입장을 썼는데 제가 설교 모두에 니고데모 파에 대한 변명이라는 글을 칼빈이 1544년에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칼빈이 니고데모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가 사악한 사람들의 회중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적하여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을 때,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을 때 그런 뜻이죠.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위험에 몸을 내맡기기 시작했다. 그가 아직 온전한 고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혼자서 불의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의 격정에 저항한다는 것은 많이 진척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의 신앙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단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9장으로 가보시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지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와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려고 하지 않는 그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근데 칼빈이 니고데모파가 뭐냐면 심정적으로는 개신교 신앙으로 돌아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그 환경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니고데모파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빛을 조금만 비춰주고 그 다음에 다 비춰주지 않는 이런 잘못들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파를 네파로 나누어서 칼빈이 쭉 주장을 했는데 제가 여기 다 적어왔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파들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눈이 밝아지기 전에 어둠을 추구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의의 태양이 그에게 비치고 난 이후에 그가 여전히 자기 은신처에 머물렀는가? 오히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시각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장사 지내기 위하여 주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입술로는 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할 만한 정도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너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도 미혹된 자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니고데모가 한 말은 내가 미혹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이런 면에서 적어도 분명한 신앙 고백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모종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지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할 때 복음을 변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실제로 우리 믿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든지 복음이든지 교회든지 변화하는 이런 삶으로 드러나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폈지만 사실상 율법을 거스리는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똑같은 바리새인이요, 똑같은 종교 지도자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옹호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유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죠. 종교인들 중에도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말을 하자 마지막 이제 구절을 보겠습니다. 5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말을 누가 했습니까? 41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무지로 온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앞에 나오는 이 일반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시면, 근본적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믿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결국 그들의 무지는 벗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7장을 오늘로서 마무리하는데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하면 7장은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잘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변의 상황 안에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올바른 구원의 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소에 지나칠 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는 한 종교 지도자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일에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에 걸맞는 올바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이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 역시도 일반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과 또한 유대 당국자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을 또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어떤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